남조선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북과 남. 60여 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빌어먹는 나라로, 남조선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익종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지난 시간엔 1920년대 후반 남조선의 박정희 정부가 양대중화공업 프로젝트로서 울산 석유화학 단지의 건설과 포항 종합제철의 건설을 추진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양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중화학 투자를 위한 외자의 확보 정책으로서, 오늘은 한일국교 정상화에 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일 국교 정상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중화학공업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자본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대금으로 결제할 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수출할 농산물이라든가 광산물, 석유 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빌려와야 했습니다. 빌려오는 것이 쉽지를 않았고요. 미국은 구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를 탐탁지 않아 해서 무상 또는 무상 원조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차관 제공을 꺼렸고요. 또 일본은 아직 국교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차관을 주기를 꺼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는 외자 도입에 큰 물꼬를 터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는 1951년 이래 역대 남조선 정부의 현안이었습니다. 즉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2년 봄부터 군사정부 전까지 5차례 회담이 열렸으나 모두 결렬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입장차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2년에 1차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남조선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배상금 청구를 거론하니까 일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본이 남조선에 남겨둔 일본인 재산의 반환을 요구를 하는 역청구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남조선이 식민지배로 피해를 봤으니까 그걸 배상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일본은 남조선에 자기들 재산을 남겨놓고는 갔다, 그걸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물론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회담이 결렬이 됐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도 특히 53년에 제3차 회담에서는 일본 대표가 망언을 합니다. 구보타 망언이라고 유명한 망언인데요. 일본의 그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남북조선에 유익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감사하라, 말하자면 그런 취지죠. 이런 망언 때문에 결렬이 됐고요. 이때는 충격이 커서 4년간 회담이 안 열렸습니다. 이때는 남조선도 일본도 국교를 맺을 생각이 결국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는. 그럼 회담은 왜 했느냐? 그럼에도 회담을 한 것은 미국이 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과 또 일본과 각각 안보 동맹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정작 남조선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박정희 정부는 초기부터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하면은 게다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성격의 청구권 자금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62년 11월 달에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우이라 마사요시가 무상 3억 달러 또 유상 3억 달러의 협상 안에 비밀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 이제 기본적인 합의를 본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식으로 국교를 맺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에 박정희 정부는 이제 민간 정부로 전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63년 12월 달에 민간 정부로 전환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 타결을 서두릅니다. 64년 봄에 한일 회담을 타결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 내용이 더 이상 이제 숨어 있을 수가 없겠죠. 숨겨둘 수가 없겠죠. 협상 내용이 알려지니까 야당과 학생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 이 일본이 준다고 하는 자금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인지 아니면 일본이 말하는 대로 독립 축하금인지 이렇게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포함해서 해양 평화선을 그었는데 이걸 철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야당과 대학가에서는 굴욕 외교, 매국 행위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생 시위가 64년 3월부터 6월에 걸쳐서 아주 격화됩니다. 결국 64년 6월 달에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 반대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회담은 무기 연기가 됐고요. 64년 말부터 이 회담이 다시 재개가 돼서 65년 6월에 최종 타결을 보게 됩니다. 즉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 상업 차관 3억 달러를 주선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8억 달러인데 그중에 3억 달러는 일본이 그냥 주는 돈이고 2억 달러는 조건이 좋은 차관 빌려오는 돈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상업 차관이라는 것입니다. 8월 달에 남조선의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서울 지역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위수령을 선포해서 학생 시위를 진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일 국교 정상회에 총 14년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계획보다는 1년 넘게 지체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시가 급했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이 학생과 야당의 반대가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과 그에 대한 반대 이런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박정희와 야당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요 또 학생들의 데모를 부안의 동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야당을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보다 쓸데없이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를 하게 됐습니다. 야당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둘러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굴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무상 3억 달러를 줬는데 무상으로 3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긴 했는데 이것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청구권 자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남조선 측이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은 독립축하금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조항에도 보면은 이 조약의 문구에도 보면 양국민,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조약으로서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결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금이 청구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줌으로써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정희 비판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박 정권을 매국 정권, 매판 정권으로 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964년 5월 달에 6.3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한 달도 안 되죠. 64년 5월 20일에 서울대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때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박정희가 내세우던 이념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데모였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얻은 8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은 남조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야 8억 달러가 남조선 경제에 비해서 큰 돈이 아니지만 1964년에 연간 수출액이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매년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것이지만 이런 8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이 확보됐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자를 확보하는 또 하나의 관건이었던 베트남 파병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